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시온의 그 기초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지만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시온 안에 있는 기초돌이다 그랬어요. 그 기초돌은 결국은 누구를 예고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다,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사람은 이사야지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 어떤 일이 뭐냐면 그냥 한 단어 두 글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전체가 두 가지를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또 들어져 있는데 이사야는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기이한 사역이다. 굉장히 그 strange한 것이다. extraordinary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기에 기이하다고 이야기했을까, 평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마음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기이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호소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권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주권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피난처를 휩쓸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오만한 사람들은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주에 뭐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무덤과 맹약을 얻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재난이 우리를 어찌할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히 피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자랑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네가 이야기하는 피난처는 진짜 피난처가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것이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된 그 피난처를 휩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라는 말을 했어요. 건축, 건물을 짓는 것과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비유로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이 주어가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 16절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썼어요. 여러분 저 따라오고 계시죠? 3인칭으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17절에 들어와서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점점점 강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강조되어져 가면서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서 아예 1인칭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물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측량줄이 있고 저울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같으신 경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 틀리더라도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어요.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먹줄과 같은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먹줄로 해서 선을 이렇게 일선을 만들 때 이렇게 튕기면은 줄이 쫙 꺼지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줄은 뭐냐면 벽돌을 우리가 평면 하게 쌓아 올라간다고는 했는데 한 1m, 1m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툭 내려뜨리잖아요. 그래서 벽이 일직선으로 다 이 줄에 다 있어야 되는데 닿지 않고 삐뚤삐뚤하면 벽이 똑바로 세워진 게 아니죠. 그는 날림 공사가 되죠. 그런 그 측량줄인 거예요. 그렇게 혹시 공사를 하다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거기다가 땜질을 해서 세우느냐 아니면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웠던 벽을 다 다시 허물고 다시 세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측량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측량줄이 되셔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시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었어요? 저울추라고 했잖아요. 저울추는 뭐냐면 이게 무게를 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저울추에 별명을 붙였어요. 공의의 저울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수평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 그 수평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거를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알았어요. 나 그런 거 있는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실링에 이 천정에 패널을 다 붙여놨잖아요. 패널을 할 때 이게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 수평을 잡는데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레이저 빔으로 쫙 비춰가지고 이게 틀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삐뚤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평, 영어로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수평을 우리의 삶에 올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을 점검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우리들은 사망과 맹약하였고 스월과 즉 무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 없이 피난처가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된 피난처를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쓸어버리는 도구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우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집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박으로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것, 죽음과 같이 쓸모없는 것과 헛된 것과 약속을 했는데 지난주에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다가 아니라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던 유다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변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패전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 쓸데없는 곳에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아, 자기 딴에는 숨어 있겠다고 숨었는데 거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뭐 부산 또 저지대 이런 여러 곳에 태풍이 불고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비가 와서 뭐 넘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문턱에다가 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것까지 그냥 넘쳐 흐르게 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울타리를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쌓아놓은 울타리가 무서워서 높아서 못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못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넘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망이 유다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골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망과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협정 맺었어요. 무덤하고도 협정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줘도 돼요. 그 말은 사망과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안전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네들이 세웠던 그 언약 있지? 사망과 약속했던 거 있지? 그거 내가 패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옛날에는 이 종이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서판이라고 하는 글 쓰는 그 돌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데 글을 쓰는 판을 서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판에다가 글을 약속을 쓰는 거예요. 약속을 쓰고 거기에 뭐 인장을 찍었든 어떤 표시를 해서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가 약속했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그리고 이 무덤과 더불어서 유다 백성이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려서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뜻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그냥 죽음은 우리를 넘어가야 돼. 우리가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이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쓸모없는 게 된 거죠. 그렇죠? 패했다라 했으니까. 근데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안 보이지? 우리 약속한 거 안 보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사망이 유다에게 공격을 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에게는 재앙이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재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이제 엄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었던 애굽 이런 데가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사망, 자기들이 의지했던 무덤, 뭐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헛된 것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확 하고 덤벼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건강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실력을 믿고 삽니다. 나 이거 하나면 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몸이 연약해져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돈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모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것이 돼서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연결이 되겠죠. 저희 아버지가 주먹 믿고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올해가 아흔이세요. 만으로 90세가 되시는데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얘기하세요. 주먹 믿고 사셨던 분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석 달 동안에 몸무게가 30kg가 빠지셨다고 그래요.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먹 믿고 사셨던 분이 이게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 믿고 세상의 권력 믿고 세상의 돈을 믿고 산다 한들 그 돈과 건강과 우리들의 실력이 우리들을 영원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을 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피난처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사망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9절 보세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니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경제가 막 흔들거리고 그냥 일반 기본이 흔들리고 원리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스인가 뭔가도 있었고요. 그 옛날에는 콜레라도 있었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날까요? 인류의 역사에 이런 전염병은 또다시 없을까요? 또다시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재앙은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계속 보세요.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됐겠네라고 기지개를 펴면서 아 이제 고생은 지난 밤으로 끝났어 라고 일어났는데 또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그 문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충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사역을 했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30년 전에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부끄럽고 박해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일들이 얼마나 심한 재앙들이 이 유다 나라를 지금 덮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분이 뒤끝이 있는 분이세요. 지난주로 얘기를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했다고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뒤끝을 있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거는 당시의 속담입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쪽 지역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좀 쉬고 싶어서 침대에 눕고 싶은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요? 침대가 너무 짧아서. 침대가 너무 짧으면 이게 짧아도 보통 짧아야죠. 그냥 발목 정도 이렇게 짧으면 다행인데 이게 무릎까지 짧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대에서 잘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자버리고 말죠. 또 추운 날 잠을 자는데 포근하게 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서 이불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불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조각잎을 받았네요. 강아지나 덮을 만한 이불 하나 받았네요. 그것 가지고 추운 겨울에 여러분 포근하게 덮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 잘 잤다 해요? 못 잤다 해요? 못 잤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까? 아니면 찌뿌듯하십니까? 찌뿌듯해지잖아요.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쉬고 싶다 그랬지. 평안히 안식하고 싶다 그랬지. 그런데 니네들 쉰다고 그랬는데 침대가 짧아서 쉬지도 못했잖아. 눕지도 못했잖아. 이불이 작아서 좁아서 너희들 몸을 싸지도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침대, 작은 이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거짓 피난처. 그 거짓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기대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들 살 수 없는 거야 라면서 이사야가 지금 뒤끝을 가지고 이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난이 와도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조롱을 했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쉴려면 쉬어봐라. 너희들에게는 결국에는 쉴 곳도 없을 것이고 안전한 곳도 없을 것이고 피난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대저라고 했죠.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쉬려고 그래도 쉴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행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쉴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떤 일을 예를 들어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고해, 그 일을 가지고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일어나신다는 말은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리심 산에서의 사건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리심 산에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윗 왕 때 일인데요. 이 지역은 어딘가 하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다윗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 이사야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볼게요. 사무엘 하 5장 20절이에요. 다윗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하는 계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니라.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원수를 치고 블레셋 대적을 치고 그들을 흐트러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흐트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브온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기브온 골짜기는 다윗보다도 그 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의 다섯 족속을 동시에 공격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지역이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10장 11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여기 우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박으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박으로 진노하셨을 때 옛날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사람의 손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것인데 유다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공의의 저울추, 정의의 측량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맨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공의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공의를 행할 때에 아니면 아닌 것으로 딱 끝나요.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게 추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랑과 함께 동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동반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호소가 등장을 합니다. 주권자의 호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영어와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라 now, therefore, 이제는 그러므로 라면서 이야기를 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너 네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약도 끊어야지, 술도 좀 줄여야지, 이래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온갖 화를 내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좀 잘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다 끊어버릴 것 같아요. 호적에서 패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은 호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라는 말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단치 조롱하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파워포인트로 자막을 만들었는데 너희 조롱의 사람들아 더 이상 조롱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조롱하기를 계속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결박이 견고하여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 조롱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면 안 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이 점점 더 조여오게 될 거야. 정신 좀 차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또다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 살아왔어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설령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러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그 호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 나라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호소도 해보시고 설득도 해보시고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품어 안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